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특별히 잠언 말씀을 살펴 우리를 향한 주의 뜻을 깨달아 알려고 합니다.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셔서 주의 말씀에 참여케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하시며 또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바꾸고 삶의 태도를 바꿀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지난주 광고를 했어야 되는데 특별히 교회가 어린이 주일날 특별한 행사가 없다 보니까 제가 깜빡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린이날이 임박하면 나라 전체가 다 막 시끌벅적해서 잊어먹을 수가 없는데 미국에 살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어린이날 행사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잠시 소홀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평범하게 일상적인 마태복음 설교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1년에 단 한 번 오는 어린이 주일인데 이런 기회에 특별히 어린이 교육을 향하여 설교를 안 하면 기회가 오지 않을 것 같아서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오늘은 그동안 살펴보던 마태복음 24장을 떠나서 구약 잠언서로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문학 장르별로 분류할 때 오늘 읽은 이 잠언서는 시편, 전도서 이런 것과 함께 어울려서 이것을 시가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가서라는 얘기는 그 시대 문학 작품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문학 작품이라면 문제는 그 시대 문학 작품이 과연 성경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모세오경 이런 책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기록해서 당연히 그것은 성경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감 없이 당연한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이지만 그 시대의 문학 작품을 성경으로 받을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이 우리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의 신실한 믿음 때문에. 그죠? 그런데 제가 결론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 그런 질문 자체가, 그런 생각 자체가 성경 기록의 특성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질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실 때 다양한 저자를 세워서 그들의 성품과 직업, 다양한 저자들의 삶의 배경과 특성, 그 시대의 문화와 그 시대의 관심을 모두 사용하셔서 성경을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기록 방법을 유식한 신학 용어로 말하면 유기적 영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성경은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다고 말할 때 그 영감이 바로 그런 유기적 영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의 말씀은 그 시대의 문학 작품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문학 작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제 론에 여지가 없이 잠언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건 목사님의 말씀이지 어떻게 믿느냐? 예, 제 말이 아니라 어떻게 믿느냐 하면 성경의 원본은 아직까지 단 한 번도 발견된 적이 없어요. 전부 사본이 발견되는 건데 가장 오래된 사본이 이제 보통 사해 사본이라 그래요. 그 사해 바닷가 근처에 훈남 공동체가 있는데 그들이 살던 동네 뒷 언덕에 이렇게 동굴에서 발견된 사본이 지금까지 발견된 사본 중에서 가장 오래된 사본이에요. 근데 그 사본에 보면 구약 성경이 지금의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 성경이 그대로 다 모여져 있어요. 어떤 누가 의도를 갖고 모았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 옛날에 벌써 성경이 이렇게 구약 성경이 모여져서 함께 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기억을 하셨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이 잠언이라는 말을 현대 우리말로 바꾸면 격언 또는 금언 등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즉 그 시대에 성경이 기록되어지고 있는 그 지역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땅이겠죠. 그 지역에서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던 격언 또는 금언 혹은 지혜의 말씀을 모아놓은 책이 잠언입니다. 잠언을 누가 기록했죠? 예, 보통 일반적으로 솔로몬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뭐 틀린 얘기도 아니고 맞는 얘기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잠언은 모아진 글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한 사람의 기록이지는 않습니다. 잠언의 저자가 많아요. 지혜로운 자들의 말 이렇게 해서 그 모아놓은 책들이 꽤 많기 때문에 수도 없다고 말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대다수의 많은 분량을 솔로몬이 기록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뭐 르무엘의 어머니라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기록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인데 그러니까 어느 구절은 이것이 솔로몬이 지었고 어느 것은 솔로몬이 지었지 안 지었고 이런 것들이 신학자에 따라서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은 분량이 어느 정도냐 할 때 정확하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누구든지 이구동성으로 여기는 솔로몬이 지은 책입니다 하고 딱 이렇게 말해주는 그 부분이 있는데 거기가 10장 1절서부터 오늘 읽은 22장 16절까지 그 부분은 어느 신학자든지 여기는 솔로몬의 글입니다.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먼저 오늘 말씀을 살피기 전에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솔로몬에 대해서 조금 살피고 오늘 말씀을 살펴야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솔로몬 왕은 사실은 그 아버지가 누구죠? 다윗. 예, 다윗입니다. 우리 사공 집사님이 유창한 영어 발음으로 데이빗하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보통 알 수 있는 다윗입니다. 아버지 다윗 덕분에 솔로몬이 아버지한테 왕위를 물려받았을 때는 이스라엘에 전쟁이 없었어요. 그리고 오랜 평안의 시간이 지속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다 이미 땅을 다 넓혀놓고 전쟁을 다 끝내놓고 꼼짝하지 마! 이렇게 묶어놨기 때문에 솔로몬은 왕을 아주 편안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할 일은 전쟁을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치적을 누리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치적을 누리다 어디까지 누렸을까요? 예, 마음 놓고 타락하는 데까지 누렸어요. 그래서 그 솔로몬이 어디까지 타락했냐 하는 것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열왕기상 11장에 등장을 하는데 거기에 이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래요. 도한 몇 명? 1000명. 어마어마하죠. 그죠? 그 문장 하나만 갖고도 솔로몬이 얼마나 부를 누리고 누리다 못해 타락했느냐 하는 것을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성적으로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그 많은 후궁 중에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도 엄청 많았습니다. 이방 나라 공주들을 다 자기의 후궁으로 맺었습니다. 관계를. 왜냐하면 혹이나 그 후궁을 데려오면 공주를 데려오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그가 우리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 인간적인 생각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영적으로도 많이 타락을 했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던 솔로몬 왕이 정말 솔로몬 왕은 할 거 다 해봤거든요. 뭐 굉장히 많이 누렸는데 그러던 솔로몬 왕이 늙어 나이가 들어서 이제 거의 죽을 때쯤에 정신을 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삶을 크게 후회하면서 자기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며 글을 남기기 시작합니다. 그 글들의 일부가 전도서이고 또 그 글의 일부가 잠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쓴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의 온통 배경을 갖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배경을 갖고 이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얘기로 전도서의 내용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러니까 전도서는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무슨 얘기도 안 하면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부 세상 사람들은 전도서를 향하여 이런 말을 합니다. 허무주의의 극치를 기록한 말이 전도서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이래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고 공부를 많이 해봤는데 헛되고 돈을 많이 모아봤는데 헛되고 내가 큰 궁전을 가져봤는데 헛되고 내가 뭐 그 포도밭을 어마어마하게 가져봤는데 헛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 귀담아 들을 얘기도 있어요. 공부를 많이 했더니 헛되도다. 그런 얘기. 우리 학생들한테 진짜 해주고 싶은 말이에요. 공부를 많이 했더니 헛되도다. 네 몸만 피곤하게 할 뿐이다. 그렇게 진짜 우리가 봐도, 제가 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진짜 몸을 피곤하게 하면서 왜 이렇게 공부를 적당히 하고 돈 벌면 될 텐데, 여러분 덕분에 제가 목회를 하고 있지만, 그죠? 목회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런 여러분들을 향하여 저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소리를 용감하게 하는 거예요. 어쨌든 솔로몬이 그 모든 것을 다 삶을 경험하고 나서 하는 얘기가 헛되고 헛되다. 그래서 허무주의 극치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 허무주의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솔로몬이 어떤 배경에서 이 얘기를 기록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허무주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헛되다는 얘기는 진짜 허무주의에 빠져서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봤더니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허무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굉장한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들, 하나님을 떠나서 공부를 내가 내 스스로를 위해서 공부도 많이 해봤고 돈도 모아봤고 모든 것을 다 해봤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됐을 때 아무것도 무가치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빈손으로 가는데 그죠? 내일 시험은 영어인데 오늘 열심히 국어 준비한 거예요. 정말 국어를 위해서 그냥 밤새고 노력하고 단어 외우고 다 했는데 딱 갔더니 무슨 시험? 영어 시험. 그러면 준비한 게 헛되요, 보람차요? 헛되지요. 예. 하나님 앞에 설 때 됐을 때 자기가 살아온 모든 것들이 다 무가치하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서는 오늘 잠언을 봤지만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전도서를 예를 드는 거예요. 전도서는 12장에서 이런 말로 그 끝을 장식합니다. 앞에서 헛되고 헛되니 헛되니 얘기하다가 마지막 12장에서 너는 청년의 때, 자기 아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해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맨 마지막인데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자기는 그렇게 못 살고, 그죠? 자기는 그렇게 못 살았는데 누구한테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어요? 자식한테. 예. 정말 자식한테는, 모든 사람이 자식한테는 가장 좋은 것 주기 원하잖아요. 그죠? 솔로몬도 자기 인생을 다 살고 자기 자식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모든 일에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게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 내용입니다. 여러분, 표면적으로는 잠언이나 전도서가 솔로몬의 그 기록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사람을 통하여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모든 기록은 다 그렇거든요. 그런 의도 때문에 기록을 한 내용이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내용도 어린이 주일을 맞는 우리에게 매우 귀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물론 우리 모임에는 시집장가 안 가신 분들도 많은데 결국은 다 가셔야 되고 가시면 결국은 다 어린아이의 부모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귀한 말씀으로 받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솔로몬 왕은 아이 양육에 대해서 이런 교훈을 합니다. 잠언 10장 1절서부터 22장 16절까지가 명실공히 솔로몬의 이야기인데 솔로몬이 이야기를 거의 끝낼 줄 무렵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한 것입니다. 특별히 6절 말씀이 이 내용의 어떻게 보면 결론과 같은 이야기거든요. 6절만 우리 한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린아이를 낳는 순간 한순간에 그 아이는 그 집에 가장 귀한 가치가 되고 최우선의 선택사항이 됩니다. 그렇든가요 안 그렇든가요? 우리 경험자들 최근에 따끈따끈하게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이 저희 교회는 되게 많아요. 예, 어때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잘 모르겠어요? 자식이 최고의 가치가 아닌 적이 있어요? 그런 부모 있어요? 아무도 안, 제가 오늘 내가 오늘 설교 방향을 잘못 잡았나 본데. 자식은 태어나는 순간, 한순간에 그 집에 가장 귀한 가치가 되고, 가장 최우선의 선택사항이 됩니다. 이건 뭐, 제가 다시 물을 필요도 없이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도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마음으로 키웠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대부분은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합니다. 아이가 좋다면 무엇을 해서라도 해주고 싶고 아이가 좋다면 또 아이가 건강해진다면 아무리 비싸도 그 비싼 것을 먹이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여러분 아이에게 좀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해주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이민붐이 불고 있다는 거 아세요? 최근에 한국에 얼마 전에까지만 해도 여러분들이 미국 들어와 있지만 그 아메리칸 드림 그래서 미국으로 많이 이민을 왔었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그게 주춤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역이민 바람도 불었거든요. 여기서 살던 사람이 다시 한국으로 막 돌아가는 일이 벌어졌어요. 왜냐하면 한국도 경제 상황이 조금 나아졌고 여러 가지 삶의 그 시설들이 좋다 보니까 굳이 안 나와도 된다 하는 것들이 요즘에 상황이었는데 이 근래에 들어와서 또 20대, 30대, 그 나이 든 사람이 아닌 젊은 사람들 층에서 또 이민 바람이 불고 있대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민 계를 하고도 막 그런데요. 돈을 서로 모기 위해서 순서대로 막 보내고. 근데 대상이 미국은 아니고 북유럽이래요, 요새. 그래서 이제 조사를 했어요. 조사기관에서 왜 그 이민을 가려고 하냐. 그랬더니 뭐 좀 더 나은 환경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자녀에게 좀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해주기 위해서 그 경쟁에 넣지 않고 좀 더 좋은 교육 환경 가운데서 자식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내가 낯설고 물설지만 이민이라도 가겠다 이런 선택을 젊은 층들이 요즘 한대요. 여러분 그게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가장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건 최대한 무엇이든지 좋은 것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여러분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부모가 자식한테 가장 좋은 것 주고 싶은 게 뭡니까? 먹는 거 당연하고 일반적으로 모든 거에 관심을 갖는 게 뭡니까? 교육 아니에요? 교육? 그죠? 뭐 어렸을 때는 먹이고 입히고 하지만 부모들이 하여튼 자라면서 가장 자식한테 막 쏟아붓는 게 사실은 다 교육이에요. 그죠? 교육이라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에 동식물들은 교육 안 시켜도 알아서 잘 자라요. 프로그램화 됐기 때문에 잘 자라요. 그죠? 동물들은 조금만 훈련시키면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스스로 알아서 잘해요. 그러나 사람만큼은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교육을 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능력이거든요.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인간은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육받지 않은 인간, 교육에서 완전 열어된 인간은 사실은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모든 부모들은 자식의 교육을 위해서 쏟아부을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다 쏟아붓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그것도 그냥 말이 아니라 솔로몬이 자기의 인생을 다 산 결과 자기의 삶의 흔적을 자기 등에 업고 하는 얘기가 이 말씀입니다. 누구한테 하는 얘기라고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렇다면 여러분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입니까? 마땅히 행할 길이. 마땅히 행할 길. 물론 구체적으로는 이 잠언 말씀이 많지요. 1장 1절서부터 22장 16절까지 구체적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얘기를 다 뭉뚱그려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거든요. 성경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게 뭔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얼마 전에 마태복음 22장에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혹시 그 말씀이 무엇인지 짐작이 안 가십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유대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중에서 맨 마지막 질문은 그냥 두 질문이 안 먹히니까 가장 강한, 세다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모든 율법 중에서 가장 큰 율법이 뭐냐 하고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게 뭐 이렇게 센 질문이야. 그건 우리 생각이고 그 시점으로 돌아가면 가장 맨 나중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여기는 걸려들 수밖에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장 센 사람이 등장을 하고 가장 함정적인 질문을 던진 질문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것이냐.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첫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게 모든 율법에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이게 강령이다. 네. 모든 율법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마땅히 아이에게 가르쳐야 될 게 뭘까요? 마땅히.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왜 그것이 마땅한 것이 되나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을 때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간을 지을 때 아담과 하와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너에게 모든 권한을 주니까 다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뭐라고 그랬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마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제가 늘 강조하는 얘기지만 열매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아니요. 명령이 중요한 거예요. 네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네 마음대로 다 충만하고 네가 최고지만 너는 내 명령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다 하는 의미거든요. 따먹지 마라 하는 얘기는. 근데 뱀이 와서 뭐라고 꼬셔요? 그걸 먹으면 네가 눈이 이렇게 밝아져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 하와가 볼 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자랑할 만스럽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과일의 냄새와 맛이 탐나서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그 마귀의 제안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귀의 제안이. 여지까지 자기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자기는 늘 하나님의 명령권자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거든요. 인간은 지을 때부터 그렇게 지어졌는데 순간 인간이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 선악과 그걸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권자에서 벗어나버린, 하나님의 명령을 벗어나버린 거라고요. 그게 인간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죄성이잖아요. 죄성. 인간은 지을 때 어떻게 지어졌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을 따라서 살도록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지어졌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찬양 시간에 막 박수를 쳐요. 오늘도 박수 쳤는데 그럼 박수 치면 하나님께서 찬양을 영광을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다 박수 쳤잖아요. 여러분. 그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아니 그 제가 늘 얘기하는 답변 있잖아요. 예, 받으실 수도 있고 안 받으실 수도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하나님은 사실은 박수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박수 치는 사람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단지 인간은 박수 치면 그냥 다 영광을 받아요. 그런가 싶어요. 하나님은 안 그러시거든요.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건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즉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늘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하나님을 또 무엇을 구하고 하나님과 관계지어 살아갈 때 그 자체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건물을 지어드리고 뭐 옷을 만들어드리고 뭐 뭐를 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할 때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그렇죠. 다시 한번 받으실 수도 있고 안 받으실 수도 있어요. 어떤 마음으로 한번 받으세요? 정말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고 그 앞에 와서 머리 숙여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체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근데 이것을 그냥 늘 몸에 배워서 프로그램화 돼서 그냥 뭐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한번 해드리면 그 다음에 내 갚기는 편하겠지. 그런 마음으로 오면 여러분이 아무리 1년 연수도 예배드려도 그 예배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우리 배울 때 5장, 7장 배울 때 배웠죠. 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마지막 날?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왜요? 이름을 어떻게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끌어들인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 그러나 그 결론에 전부 자기를 위한다면, 이건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인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아예 창조 때부터.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과 관계를 끊고 스스로 주인이 돼서 나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하나님 하나님 그러는데 결론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르치질 않아요. 너를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도록 가르친다고요. 자기를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시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니의 그 이거 하나님은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문지르면 나와줘서 나를 위해서 힘을 발휘하는 것. 그것밖에 안 된다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남이 볼 땐 전부 신앙생활 잘하는 거지. 왜냐하면 입으로 하나님 얘기를 하고 종교적 행위를 하니까 잘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라고요.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땅히 아이한테 가르칠 걸 가르쳐라. 그게 뭐냐?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걸 가르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을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인간을 지으신 거예요. 그러려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렇게 하나 복 주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근데 인간이 그 하나님의 복을 차버리고 스스로 자기가 자기 복을 위해서 나가버렸거든요. 그죠? 근데 이게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사는 인생은 굉장히 잘 살 것 같지만은 하나도 열매가 좋은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역사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창세 이래로 많은 교육이 발전을 했어요. 과학이 발전을 했어요. 그것의 결과가 오늘날의 결과예요. 세상이 선해지고 있어요? 그렇든가요? 안 그렇든가요? 세상 선해지지 않고 있어요. 과학이 발전하면 여러분 인생이 편할 것 같죠? 삶이 편할 것 같죠? 실제 편하든가요? 걷지 않고 자동차 타니까 편해요? 그건 편할 수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더 많이 망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실감하고 있잖아요.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은 그 어떤 거든지 그것이 열매가 결코 아름답지 않아요. 선하지 않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할 때 그 열매가 선한 건데 제가 어저께 아침 예배 설교하면서 시카고 가서 만났던 한 분의 얘기를 제가 한참 동안 간증을 얘기했어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되어지도록 하니까 내가 이런 복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뭘 하지만 제가 만난 그분은 정말 앞두지도 안 보라봐요. 그냥 대단히 큰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머리로 안 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내겨놓고 자기는 자기한테 주어진 거예요. 품고 감사하고 참아내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니까 일이 되어지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그게 정답이에요.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아까 영광이 어떻게 한다고 얘기 들었죠? 하나님의 주권을 그 앞에 인정하고 모든 것을 그 앞에 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지어진 동물이라니까요. 그런데 인간이 자꾸 스스로 자기를 위해서 산다고요. 그런데 오늘 자기를 위해서 다 살아본 솔로몬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돌려서. 너 자식들한테 그렇게 가르치지 말아라. 자기 자식이 스스로 자기를 위해서 살도록 가르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가르쳐라. 그래서 마땅히 가르칠 걸 가르쳐라.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첫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본 인정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 가르쳐라. 예. 이게 모든 삶의 근본이 되도록 가르쳐라. 그러면 내가 머리 써서 뭐 어떻게 하겠다.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려면 막으신다니까요. 그저 내 앞길은 하나님께서 되게끔 하시면 안 되는 것 같은데 힘든 것 같지만 그 일이 다 되어져가게 되어져 있거든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런 계획을 다 갖고 부르셨는데 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고 내 스스로 내가 무엇을 하려고 그러고 살아가고 자식들한테 온갖 좋은 것 준다고 다 좋은 것 먹이고 막 온갖 가르쳐서 뭐예요? 남 누르는 거 가르치는 거잖아요. 왜 자식을 열심히 가르치냐고요? 어디 가서 남 눌러서 쟤보단 네가 나아지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교육 다 그거 아닙니까? 남 눌러야 내가 행복해지는 것. 성경은 그렇지 않게 말했다고요. 남을 세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풀어가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무소부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모르시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능하시다고요. 근데 우리가 늘 안 믿죠. 늘 불안한 거예요. 내가 안 하면 못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늘 자기 머리로 계획을 쫙 짜놓고 거기다 하나님 끌어들이기 좋아하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계획을 짰으니까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자식한테도 그렇게 가르쳐요. 열심히 하다가 고등학교 3학년 되면 야 지금은 학교 가서 교회 안 나가도 돼. 공부가 우선이야. 누가 그런 얘기예요? 권사님들이. 네? 권사님들이. 우리 교회 여기 권사님 안 계신지 다 믿고 지금 내가.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어떤 권사님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게 웃기는 일이냐고요. 여러분 자식한테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들한테 어린이 주일이니까 뭐 해줘야지? 좋은 거 사줘야지. 그리고 맛있는 아이스크림 사주고 초콜릿 사주고 옷 하나 입히고 그래서 속으로 그래 내 자식은 어디 가서 기죽지 말아야지. 쟤보단 내 자식이 이쁘다. 제발 제발 그따위로 키우지 마시고 못 먹어도 괜찮고 좀 더 뭐 남한테 좀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그 안에 무엇을 넣어줘야 되냐면 가장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 마음에 가르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친다면 많이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무엇을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가장 근본적인 게 무엇일 것 같아요? 주일을 성수하는 걸 가르쳐야 돼요. 주일 성수하는 것.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어디부터 시작하냐면 주일을 성수하는 것부터 가르치는 것. 이것은 그 많은 날 중에 나에게 준 날을 구분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라고요. 나한테 주어진 모든 날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것이 표현이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예요. 그것부터 가르쳐야 돼요. 어떻게 가르칠까요? 그럼 가르친다 그러면. 우리 부모 될 분들 어떻게 가르칠까요? 어떻게 하면 그것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주일날 교회 가! 빨리 가야 돼! 그렇게 해서? 네. 여러분이 주일을 거룩히 지켜야 돼요. 누구 보는 앞에서? 자식들 보는 앞에서. 제가 어려서 아무것도 모를 거야. 천만의 말씀이요. 전부 보고 있어요. 여러분 뱃속에 있어서 여러분이 생각하면 다 알고 있어요. 뱃속에 딱 넣는 순간부터 애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나님 중심으로 사셔야 돼요. 그러면 아이가 뭐부터 배우냐 하면 하나님 존귀한 것부터 배운다고요. 그거는 여러분 자식한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물려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위하도록 만들어 놓으면 그거 이상 더 큰 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를 위할 수 있도록 애한테 가르쳐주면 뭐가 더 부러울 게 있고 두려울 게 있냐고요. 그 아이의 앞에서 여러분 주의를 성수하시라고요. 그냥 11시 예배인데 11시에 일어나서 11시 5분에 일어나서 아 빨리 가야지 늦었네 그리고 또 말했고 11시 20분쯤 오지 마시고 마음서부터 주의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최선을 다해서 일찍 가서 시간 맞춰서 오고 와서 기도하고 늘 준비하는 자세로 늘 하나님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런 것을 자식한테 보여주면 말로는 절대로 안 배우거든요. 봐서 배우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 자식은 당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또 한 가지 있어요. 주의를 성수하는 것 외에 또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어요? 네, 뭐 실천하는 거죠. 가장 근본적인 실천이 뭔지 아세요? 헌금하는 거예요. 제가 헌금 강조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헌금을 가르치는 거예요. 헌금은 나누는 걸 가르치는 거거든요. 나누는 거. 그것부터 가르쳐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들 태어나서 어느 정도 인식할 때쯤 되면 용돈을 주십시오. 그리고 용돈 가운데 일부를 떼서 헌금하도록 가르치시라고요. 이것은 하나님께 나온 거고 이 헌금을 다 너만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하나님께 나눠드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웃을 섬기는 것 이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은 이렇게 사용하라고 주신 거다. 그것을 가리키고 그렇게 훈련을 시켜나가셔야 된다고요. 이것 하면 그다음부터 누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시나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신다고요. 여러분 이게 제 얘기입니까? 얼마 전에 우리 그 말씀에서 아침 예배 나오시는 분들 뵙거나 사무엘상 그 배우면서 나를 존귀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나도 그를 존귀 여기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을 존귀 여긴다는 게 뭐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 우리 스스로부터가 그걸 알아요. 스스로 내가 나를 위해서 그 자식한테는 오로지 약육강식부터 가르치죠. 올바른 교육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사람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도인 우리가 그렇게 만약에 자녀 양육을 한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교육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제부터 어떻게 자녀 양육할 마음의 각오를 하셔야 된다면 마땅히 가르칠 것은 마땅히 가르쳐야 돼요. 예. 성경에 보면 요 바로 이어서 나오는데 때려서라도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때려서라도. 예. 아주 마땅히 가르쳐를 가르치는데 그 마땅한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것이 포함된 거라고요. 그것을 자녀에게 가르친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이 책임지는 것보다 그들 스스로가 자신을 책임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하기로 결심하는 복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보내면서 특별히 어린아이를 우리가 신앙의 이름으로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린아이에게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치라고 자신의 모든 이야기를 말하며 결론으로 한 이야기를 귀한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의 이웃을 사랑함을 가장 우선으로 가르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렇게 결심한 자마다 능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